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저장미꽃이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들으실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4장.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속자는 모든 재산의 주인이지만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정한 나이가 되기까지 후견인들이나 재산관리인들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영들의 종으로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무르익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드님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드님으로 하여금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권리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인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더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여러분은 진짜 신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이 전에 따르던 아무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초보적인 세력들에게 돌아가려 합니까? 다시 그런 것들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어떤 날이나 달이나 계절이나 해를 특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가 애써온 일들이 다 헛것이 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이방 사람인 여러분이 율법에 매이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나처럼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나를 푸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맨 처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은 내 몸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내 병이 여러분에게 큰 시험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조금도 나를 업신여기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천사인 양, 아니 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이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쁨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어하던 일이 기억납니다. 아마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이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여 여러분이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그것은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내게서 갈라놓아 여러분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선한 때에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나 여러분과 떨어져 있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꼭 같아지기까지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다시 겪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더 부드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인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여느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인 여자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두 여자는 두 가지의 계약을 가리킵니다. 한 계약은 시내산에서 나와서 종이 될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키며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은 범주에 듭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율법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여자여 기뻐하여라. 아이 낳는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인인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인인 여자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 건져내어 살리세. 건져내어 살리세.
민수기 제22장.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것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십보르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미대한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뜯어먹는 듯합니다. 십보르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부오르 아들 발람을 불러오르고 사신들을 부들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의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처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도한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차를 가져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모압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십보라 아들 발락 곧 모압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들로 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처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였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지기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보르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르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아섰다. 길 이쪽에도 담이 있고 길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렸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린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느냐?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세 번이나 비꼈었다. 다행히 나귀가 비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려 그의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 강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까지 나아갔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손 마을까지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 얼마를 보내주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신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여기는 KNLS, World Christia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들이 한 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이자가 사람들에게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일이 어떤 잘못이나 중대한 범죄에 관한 문제라면 내가 여러분의 고발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말과 이름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한 다툼이므로 여러분들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사건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법정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매질하였다. 그런데도 갈리오는 그 일에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더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믿는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배를 타고 시리아를 향해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함께 떠났다. 바울은 떠나기에 앞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그것은 전에 하나님께 서약한 일 때문이었다. 그들이 에베소에 도착하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 더 그곳에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인사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는 안디옥에서 한동안 지내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는 로마의 총독들이 상당히 벼르는 자리였고 이런 기회를 유대인들은 이용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잘못된 종교는 세상의 권력의 힘을 빌리려 하고 또 간교한 정치인들 역시 많은 종교인들의 힘을 이용하여 군림하려는 시도는 어느 시대나 있어 왔고 간교한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핍박을 위하여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려고 총독의 법정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한 통속이 되는 세상의 모습은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속적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힘을 빌어서 해보려는 일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방법이고 사람들 속에서는 영적인 방법보다는 어떤 일을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집단으로 모여있는 종교 집단의 지지를 힘입는 것이 민주주의의 사회의 또 하나의 어두운 면이고 모순입니다. 정치라는 자체가 모든 대립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시키는 작용이라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은 이 정치라는 것 자체가 인간 사회를 위하고 사람의 생각에서 출발하고 위임된 권력에 의해 운영되는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중심으로 세상 정치인과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봅니다. 바울사도는 유대인들의 비난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튼튼히 하고 그런 가운데 낙심할 소지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격려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이런 어려움의 세월을 감격으로 복음과 더불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어두움의 세력은 또 다른 형태로 주님의 생명의 일을 중지시키려 하는 유대인들과 어둠의 세력들의 도전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자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100번 활용하려고 하고 세상의 권력자이지만 갈리오는 이 부담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바울의 변론도 듣지 않고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첫 부임지로 온 총독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총독의 통치 영역 안에서 소요나 반정부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줘야 한다는 계산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앓는 이 같은 바울에게 어려움을 줘서 쫓아내고자 그런 계산으로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로마법은 종교적으로는 상당히 관용하는 법이었지만 로마의 허가 없이 종교를 선전하고 모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이미 유대교는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아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교는 이런 이유에서 이런 로마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불리한 입장이었고 그런 입장에서도 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러한 로마 정부의 법을 어기는 가운데 황제에 대항하는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왕을 섬기고 있다는 명목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갈리오는 그의 소신답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14절에 이러한 표현은 로마 정부나 황제에 대해 옳지 못한 어떤 일을 저질렀다면 이 고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로 이것은 적어도 이러한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유대인들의 종교에 속한 일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공정한 정치가로서의 판단이기보다는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7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는 모습에서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8절에 라는 내용을 봐서 처음에 회당장이 바울을 통해서 감화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었고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이 그리스포 다음으로 유대인의 회당장이 된 소스데네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책임지면서 회당장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계속되는 가르침을 막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재판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관한 울분까지 다 실어서 분풀이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알량한 관용과 긍휼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반드시 받는 것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주어야 하고 그것이 서로 어울리지 않으면 비난하고 문책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17절을 그랬는데 로마가 한 지방에 재판장으로 파견한 바른 관리라면 로마의 통치 영역 안의 어떤 사람이든지 권역을 보호하고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할 정치가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비록 종교적일지라도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총독은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나머지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려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앞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 하나님의 계시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반도의 전도는 고린도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다시 소아시아 쪽의 에베소에 다음 전도의 발판을 만들고 다시 백길로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로 들어온 후에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바울의 두 번째 전도행이 마무리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더 있다가 자신의 출생지요 파송지가 있는 수리아로 돌아가고자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행에는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 오게 되고 함께 장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건너편 소아시아의 에베소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여행 중에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8절 하반절의 기록은 역시 바울 자신의 유대교에 대한 순종이기보다는 아직도 유대인들을 잃고 싶지 않은 바울의 배려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여 되도록 그들을 얻고자 하는 모습은 그의 고백이나 서신들에서 종종 나타나는 자신의 소신임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에는 어떤 것에도 결코 양보치 않은 단호함도 역시 진리의 사자다운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모처럼의 환대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이것은 적어도 바울이 다녀온 어떤 곳에서도 특히 유대인들로부터는 더욱 없었던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락지 않는 대신에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21절 상반절에 바울도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 싫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바울의 행선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데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2절 기록되고 있습니다. 배에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라는 말과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라는 표현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말이 의미상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볼 때 예루살렘에 오래 머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록에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지자를 굳게 하니라 23절의 내용은 바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더베나,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을 거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며 지나가는 모습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리 유능한 정치가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에는 끼어들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반대로는 자신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간교한 것이 세상의 권력과 정치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기대나 소망을 둘 것도 없고 더욱이 함께 놀아나 이용당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영원토록 사랑과 긍휼의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영원한 임금이신 예수기도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의지하는 것만이 실망치 않을 올바른 삶의 비결입니다.
같은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in, author, Session 8, The Woman of Samaria.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장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a woman Jesus met in Samaria. Jesus traveled many places throughout Galilee, but it is sure that the people he met were never the same.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곳을 여행하셨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셨습니다.
The land of Samaria was usually a place that Jews would not go. They would plan their trips out of the way to go around the land of Samaria.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할 때에는 그 지역을 우회해서 가곤 했습니다.
It was filled with a mixed race of people. Their pagan ancestors had married with Israelites who were still left behind when the Assyrians had conquered the people and took them into exile.
그곳은 여러 민족으로 섞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옛적의 아수르가 그곳을 점령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곳에 남아있던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By the first century, the Samaritans had blended religion of Judaism and paganism.
그래서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사마리아는 유대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Jesus and his disciples weren't afraid to go here. Jesus had come to bring salvation to all people.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In John 4, we see an unnamed woman doing a simple task, but her story is unforgettable.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여인을 봅니다.
She was at Jacob's well, the place from long ago in the Old Testament and spoken of in Genesis. It was a very deep well.
그는 오래전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매우 깊었습니다.
Jesus came to the well in the heat of the day and asked the woman for a drink. He had no way to draw water from this well.
예수님은 한낮에 그 우물에 오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Verse 7 and following reads, The woman answered, I am surprised that you asked me for a drink. You are a Jew, and I am a Samaritan woman.
그 이야기가 7절부터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Jesus answered, You don't know what God can give you, and you don't know who I am, the one who asked you for a drink. If you knew, you would have asked me, and I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The woman was at the well alone at the hottest part of the day, when no one else came, perhaps because her own people shunned her.
그 여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더운 한낮에 그 우물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 사람들이 그 여자를 피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This was a curious conversation. The woman asked for this living water Jesus described because he told her it was unlike well water, which causes you to be thirsty again.
여기서 나는 대화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우물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그렇지 않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Jesus asked her to go and get her husband. She said she had no husband. Jesus answered her that she had five husbands, and the man she now lived with was not her husband.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Jesus did not call her a liar, but knew all her sin. He allowed her the time to come to know him.
예수님은 그 여자가 거짓말한다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Jesus and the Samaritan woman spoke about worshiping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Jesus told the woman in verse 26, I am the Messiah.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woman left her water jar. She ran to the people in town and told them that the man at the well had told her everything she had ever done.
그 여인은 물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erse 29 reads, Come see him. Maybe he is the Christ. So the people left the town and went to see Jesus.
29절에서 그 여자가 한 말입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Jesus first called himself Messiah to this outcast woman. She heard his message and gladly shared it with the others. John writes that many of the people of the area then believed in Jesus.
예수님은 이처럼 소외당한 여인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Upon Jesus' death, resurrection, and the start of the church, there was then no Jew or Greek or Samaritan, but one people united in Christ.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주님의 교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마리아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A lonely woman at a well admitted her sin and accepted the words of Jesus there that day. Her life forever changed.
우물가에서 홀로 외로웠던 그 여인은 거기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as we learn about Mary and Martha, friends of Jesus.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과 가까웠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 아리냐 전귀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